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로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누가복음 19장 42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겠는데 지난 시간에 그런 내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 그 일주일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막 우시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지요. 19장 42절.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었도다. 여러분 이 말은 예루살렘과 유대가 평화의 조건을 배워서 알 수만 있다면 앞으로 닥칠 환난을 피할 수 있었으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 되겠죠. 여기서 평화의 조건이란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독선과 아집은 그들의 눈을 가리워 평화의 조건들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이같이 안타까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의 자비와 긍휼의 음성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으나 인간 스스로 그 소리에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는 지나가고 그들을 가리키는 것은 파멸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너무 연약하고 그 이해와 인식의 폭이 좁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인간이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교만과 아집에 사로잡혀 고생하는 일은 조금 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9장 43절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여기서 날에 해당하는 헬라어 헤메라이는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종말론적 심판의 때가 도래하게 된다는 뜻인데요. 또한 이 예언은 훗날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이루어지게 되는 예언이라고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19장 44절로 가보실까요?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 너무 아픔이죠. 한 도시가 거주민의 완전한 파멸과 또 건물의 완전한 파괴로 더 이상 구원의 가능성이 사라져버린 그림을 보는 듯한 이 본절의 묘사는 단순히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과 연결지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같은 예언은 평화의 길을 걷지 않고 주의 길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도시와 민족의 최후를 말해주는 것이고 종말적 심판의 때에 이와 같은 파멸을 당하게 되리라는 궁극적이고 우주적 의미로도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완전 파멸을 맞게 될 이유는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권고받는 날은 하나님이 너를 방문하신 때,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러 오신 때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에 와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호소했지만 믿지도 듣지도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파멸이 오게 되는 그러한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45절로 48절을 보세요.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날 밤에 베다니에서 숙박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날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두 번째로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성전 내에서 이방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어요. 거기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복음 전파에 헌신적인 장소로 사용되기보다는 참 안타깝지요.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돈을 바꾸거나 공인된 희생제물을 구입하는 종교시장으로 성전이 변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제사장들이 이 사업을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백성들을 약탈했어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유명한 성경학자 켈벨 몰간 박사는 강도의 구렬이란 강도들이 사악한 범행을 한 후에 도망가서 숨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감추려고 거룩한 성전 예배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지나치게 비판하기 이전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나치게 비판하기 이전에 우리도 사람들에게 우리가 경건하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건에 참석하지는 않았는지, 또 뭐라 그럴까요? 너무 이렇게 겉모습만 치장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누구를 이렇게 뭐 험담하고 또 누구를 정죄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모습이요?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미 좋으리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머물러 계시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성전을 이용하셨는데 그분은 연약하고 병든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으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논쟁을 했고 그분의 말씀을 빌미로 삼아 체포하려고 했죠. 그러나 그들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때가 임하면 예수께서 스스로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기우실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용기 있는 성자 하나님께서는 담대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셨죠. 그분은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용기 있게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대면하시고 세상의 죄를 위해 죽임을 당하시려고 정말 담대하게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제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잠시 나눠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19장에서 예수께서 백성들의 열광적인 환호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 그리고 성전 청결 사건 등을 주도하셨음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살해 음모를 하게 되고 그 음모가 더욱 가속화되었음을 우리가 19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0장에서는 예수님의 일련의 행동들을 유대교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한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노골적인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 음모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여태껏 유대의 그 지도자들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고자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던 예수님의 태도가 이제는 역질문과 가차없는 비판 등 적극적인 공세로 전환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20장의 분위기는 양측의 의도가 노골화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처로 인해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이 누가복음 20장을 우리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20장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1절, 2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예수께서 무슨 권세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지 그리고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유대의 종교 문제의 해결권은 모두 이들에게 있었으며 더욱이 이들은 성전 관리 및 종교의식의 관할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성전 정화와 성전에서의 가르침은 그들의 권위를 침해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북쪽 갈릴리 지방에 머물러 활동하시던 시기에는 이들이 예수의 활동에 제재를 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 헤롯 안티파스의 치리권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일단 유대의 지방에 들어온 이상 이들은 그가 국민들을 선동하거나 종교적 메시아 운동을 일으킬 것을 염려하여 예수의 인물됨과 약점을 찾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께서 스스로 메시아임을 밝힐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이 같은 그들의 이 같은 질문의 진정한 의도는 예수님을 체포할 증거를 찾기 위한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 이어지는 3절 4절을 보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서냐 사람에게 서로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질문에 대한 대답 대신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서냐 사람에게로 서냐 라는 질문으로 되레 받아치셨어요. 이 질문은 사실상 예수님의 반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께서 이처럼 대답 대신에 질문을 하신 의도는 단순히 그들의 질문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권세가 어디서 왔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을 들어 질문한 것은 이미 세례 요한의 활동이 당시 민중들로부터 대단한 호응을 얻었고 이에 선지자로서 공인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고 9장 7절에서 언급된 바처럼 사람들은 예수의 활동을 보고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으로 이해할 정도로 예수의 활동과 요한의 활동을 긴밀하게 연관지어 이해를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는 세례 요한의 활동과 자신의 활동을 일치시켜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 권위를 대묻고 있는 것이죠. 즉 세례 요한의 세례 운동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받았다고는 자명한 여론을 갖고 있었기에 그 여론을 근거로 대적들의 판단에 맡기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은 대적들의 음흉한 계교를 역으로 공격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대적들이 예수께 권세의 출처를 물은 것은 그것을 바로 알아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의 무자격성을 드러내서 배척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도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는 대답하기 힘든 본문과 같은 역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신 것이죠. 이 질문 속에는 주님의 권세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비롯되었노라 하는 강한 암시가 들어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다 깨달아 아시리라고 봅니다. 이 주님께서 강력하게 지금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5절 보실까요?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은 뜻밖의 공격에 당황한 모습이잖아요. 이 구절을 보면 산헤드린 대표들이 자기들끼리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의논하는 그들의 갈등을 묘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고민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대답할 경우 자신들의 입장이 난처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활동이 하늘로부터 온 권세인 줄 알았다면 왜 자신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헤드린 대표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또 국가의 지도자들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다는 불경건함을 노출시키게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죠. 6절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들은 자기들의 체면 때문에 요한의 권위를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할 수 없었지만 또 반대로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없었다고요. 왠지 여러분 아시죠? 그들은 세례 요한에 대한 민중의 믿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가 표현한 바에 따르면 그들의 고민은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오 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민중들의 심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유대 지도자들이 민중들로부터 돌에 맞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은 그들이 민중들로부터 별로 신뢰받지 못하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성전을 정화하고 백성들을 가르침으로써 세례 요한이 백성들로부터 받았던 열렬한 지지를 동일하게 얻고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종교 지도자와 산헤드린 대표들은 여차할 경우에는 민중 봉기의 위험까지 생각했을 것으로 보여진단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함부로 예수님을 대할 수 없었고 요한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사면 초과의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유대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예수 살해 음모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했던 것이죠. 7절로 가보실까요? 20장 7절입니다.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당연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절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물으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로냐 이 대답인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서로 토론하여 얻어낸 결론이 뭡니까? 우리 알지 못한다, 이 대답이에요.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지혜로운 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한의 권위를 하늘로부터 왔다고 인정해도 자신들의 불신앙이 문제가 되고, 사람들로 봤다면 민중들의 분노가 현명치 못한 거라고요. 그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는 보이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을 한 겁니다. 우린 몰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끝내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이 사악한 무리들이 참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몰랐기 때문에 이 같은 대답을 했다면,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에서 앉아 있을 만한 자격이 없는 영적 무지자들이라고 하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대신 그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종교적 기존 권익을 고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같은 대답을 했다면,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탐욕자로, 종교를 하나의 도구로 삼아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사기꾼이라는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들은 모른다고 대답함으로 예수님과의 대결에서 완패를 시인하는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